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들이었고 아시다시피 귀족주의적이고 어떤 그런 부와 권세를 추구했던 사두개인이 그런 부류였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지만 또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어떤 그런 바리새인들이 또한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도전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비판하셨던 어떤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아까 바리새인을 평신도라고 했죠. 뭐 평신도란 말은 좀 잘못 쓰여진 말이고요. 평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셨냐면 어느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의 가장 잘하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그들이 당황했던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마음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아무래도 이 바리새인들의 그 라이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입장도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부활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 해서 꿀먹은 번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것입니다. 아, 저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겠지라는 그런 안도의 마음이 들었고 또 하나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못마땅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해서 예수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혹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두개인들보다 본인들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두 가지 생각, 어쩌면 세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사두개인이 망신을 당했다는 것에서 뿌듯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못마땅한 마음,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창피를 당했는데 본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예수님을 본론하게 되면 사두개인보다 본인들이 훨씬 높아지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28장, 12장 28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마음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 어떤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씌워먹어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서기관은, 이 율법학자는 아마도 첫 번째 마음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향해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대부분의 많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어떤 질문과 같으냐면, 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난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실망할 테고, 난 아빠가 좋다라고 하면 엄마가 실망할 테죠.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보통 영악한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엄마 아빠가 다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사에 관한 율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례에 관한 율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던, 뭐 제사 율법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할례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것이고, 또 그런 질문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뭐 안식일 율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도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바로 이 대답은 사실 새로운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그 율법사에게 물으시거든요. 그러자 그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 통용되고 있던 그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더 좋냐 아빠가 더 좋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사선택을 하라 그러는 질문에 예수님은 취사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더 큰 범위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질문을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제까지 수없이 강조했던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하위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은 헌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체적인 모든 어떤 세부적인 사실을 다 다룰 수가 없죠.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세부적인 것들은 그 밑에 있는 하위법들이 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하위법 중에 헌법에 위배가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라고 땅땅땅 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 법은 더 이상 효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엽적인 하위 율법들에게는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법 중의 법, 모든 율법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이 사랑의 법에는 문외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정말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율법의 전문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율법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정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왜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그 강도들이 지키고 있다 자기 자신도 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두려워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그냥 단순히 무관심으로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핏 보니까 굉장히 뭐 많이 다친 것 같고 혹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제사를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율법, 하위법에는 굉장히 충실을 다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헌법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범법자들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새벽에 욥기서를 보고 있어요. 욥기서를 막 보는데 욥의 친구들이 특별히 엘리바스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요. 엘리바스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이치에 맞는 말들을 욥에게 막 합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납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말들을 욥에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도 있고 신앙의 경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훌륭한 말을 하면서도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일까? 왜 오히려 욥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고 누가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신랄하게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23장 우리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23장인데요. 23장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신랄한 예수님의 비판의 내용이 가득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런, 과연 비판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런 비판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자기 자신은 거룩한 모양을 갖췄지만 그들의 이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자기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건한 삶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는 꼬리표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외식하는 자라는 꼬리표가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함으로 이웃들을 정죄하는데 항상 앞장서 나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키는데 앞장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가 욥에게 했던 일과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공론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은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둘로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과연 하나님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사랑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만약 금식을 할 때는 얼굴을 초췌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다 그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의의를 가지고, 그렇게 얻은 사람들에게 얻은 평판과 그런 신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앞장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부엌에서도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을 봉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고 정말 얼마나 거룩한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사랑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죠. 이웃을 사랑한다. 과연 이것이 사랑하는 행동입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에게 붙여주시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과연 손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실까 안 고쳐줄까를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 어기면 바로 고소하기 위해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자 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라고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여 주신 율법이 인간을 비방하고 그리고 인간을 정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고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독과 병든 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예수를 핍박하고자 하는 간악한 마음만 이곳에 가득합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과연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랑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계명을 무시하는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테디베어로 만들었다. 그냥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그냥 우리에게 마냥 사랑만 전해주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치 테디베어처럼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탄식이 들려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가질 위험성 때문에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사실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마음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 길, 그래서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보다는 사랑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 된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랑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자기를 앞세우는데 그 사랑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르죠. 헌법의 정신을 알면서 세부 법을 지키는 것과 헌법의 정신을 모르고 세부 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진정한 사랑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함과 교만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것이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또 교회 안에서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틀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틀로 보실 때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도 그냥 회칠한 무덤으로 보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과연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우리 주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